사무엘상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1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그리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을 보여주지 않고요.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고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까지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에는 물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싸움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도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서는 이 싸움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싸움과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하고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소개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현실로 골리앗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어지는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오는 다윗에 대해 소개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다윗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챔피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마침내 그 소개되었던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의로운 분노를 품게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의 배경으로 16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나와 나를 이기는 자가 있으면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40일 동안 나와서 조롱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나서는 자가 없었죠. 그리고 사울 왕까지도 이스라엘의 목자였지만 두려워 떨며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잠시 자기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서 형들을 만나 무난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 떨며 아무도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고 나서는 자가 없고 도망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어마어마한 용사였고 거구였다가 그렇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갑옷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과 사울까지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다윗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백성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반응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골리앗은 계속 같은 말로 즉 나를 이기면 내가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하며 조롱했는데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골리앗이 두려워서 도망치기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사울 왕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다가 마침내 상까지 내건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상까지 내걸고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그 상을 주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어떤 상이었죠? 25절에 보세요.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이 세 가지 세상상을 약속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40일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40일 동안 골리앗과 마주하는 동안 처음에는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그 세상 부요함 뿐만 아니라 내 딸까지 주어서 내 사위로 맞이하게 해주겠다는 상까지 걸었어요. 그런데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싸움에 참여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는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의역하면 영어로 보면 free from taxes and public services. 즉 모든 세금을 면하게 해주고 모든 공적인 부역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즉 마치 누구처럼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왕인 자신처럼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에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왜? 사울이 당시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목자였죠. 그런데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상을 약속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싸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정욕으로 이끌어 세상을 얻게 하는 세상 싸움을 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하나님의 싸움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교회가. 사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울은 어쩐 자였나요? 사울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으려고 자기 백성까지 이용해 먹는 싹꾼 목자였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까지 이 세상 정욕으로 미혹해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 취하기까지 자기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세상 사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왜? 왜 안 나섰을까요? 백성들이 사울의 미혹에 빠지지 않은 걸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는 하겠다고 사울이 내건 세상상을 물리친 것일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오늘 17장을 보면 이 세상상에 대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서는 거예요. 왜? 그만큼 골리앗이 두려웠다는 거죠. 사울이 내건 세상상에 대한 정욕으로 마음이 가득 찼지만 골리앗이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승산이 없는 거죠. 세상의 상을 얻으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다 죽느니 차라리 비굴해도 블레셋의 종이 되는 편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세상 싸움만 하려고 하면은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요. 세상 정욕이 그걸 주장하는 거고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찼지만 세상 두려움이 함께 와서 끝까지 세상 싸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인도했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광경을 지켜본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26절에 보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나와요. 전체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말한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고백. 이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연결하면 세상 상에 대한 정욕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보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26절에 보세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먼저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상까지 내걸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먼저 고백하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언뜻 들으면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왕이 어떤 상을 주기로 했는지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느냐? 다윗이 잘 못 알아들어서 또 묻는 걸까요? 그런데 다윗 주위에 있던 백성들은 그와 같이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 상이나 세상 축복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자기들처럼 그 상에 대해 큰 관심이 있는 걸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또 얘기해줘요. 야, 사울왕이 이런 상을 내걸었어.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그뿐 아니라 이어오는 28절을 보면 이 모습을 본 다윗의 형 엘리압까지도 다윗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들은 것과 똑같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냈습니다. 다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로 들어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주고자 하는 상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던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의 뜻은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일에 무슨 상이 필요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군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요, 골리앗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상이 필요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오는 다윗의 고백하고 연결이 돼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이어오는 고백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과 연결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은 마치 사단의 백성처럼 죽어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일에 무슨 상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무슨 상을 받을 목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겠느냐,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봤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용사고 막 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마이리 워리어, 용사로 봤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17장 앞부분에서 소개되는 골리앗, 그 큰 거구에 온갖 병기로 무장하여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무족의 용사로 백성들은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인, 할례 없는 블레셋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사단의 백성입니다. 심판받을 사단의 백성. 다윗은 골리앗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듯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관점이 아니라 천국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원리와 시각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이 말씀도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골리앗과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대예요. 왜? 이 세상에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이제 곧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 나아가서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집행할 겁니다.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싸움을 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따라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사울 왕이 제안한 세상의 상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싸움의 동기나 목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세상 정욕을 채우려는 동기로 세상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성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온통 그 싸움이죠. 오히려 다윗은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기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내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싸워야 했던 또 다른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유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이 내건 많은 재물로 부하게 되는 것, 사울의 딸을 얻어서 왕의 사위가 되는 높은 지위에 이르는 것, 그 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자유케 되는 그 모든 상, 이 세 가지 상은 뭘까요? 결국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찾아오는 세상 시험이었다는 거죠. 세상 전쟁을 하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을 하려고 나아가는 길에 수도 없는 시험들을 만난다는 거죠. 수도 없는 영적인 싸움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어오는 구절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구와 싸웠는지 아세요? 사울왕을 대면해서 사울왕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사울왕까지도 다윗이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려주는 17장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 여러 시험들, 여러 다른 싸움을 거쳐가야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승리 영광에 예수님 계신 승리 영광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험과 싸움들을 거쳐가게 하셨어요. 특별히 골리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대적은 뭘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이 없는 걸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결국 끝에 있는 가장 큰 대적은 뭘까요? 죽음이겠죠. 사망.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천국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여러 시험과 싸움들을 거쳐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나아가요.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되는 은혜. 골리앗이건 사울이건 이 세상의 상이나 이스라엘이 느꼈던 두려움까지 사울은 그 어느 것에도 종이 되질 않아요. 종이 되면 두려운 겁니다. 이 세상 대적 사단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거기에 종이 되지 않고 물리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이 세상 그 어떤 현실에도 종이 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나 블레셋뿐만 아니라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전혀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다른 시각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고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그저 사울의 군대나 열방의 백성들처럼 여겼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약속한 이 세상의 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 싸움을 싸우려고 했고요. 그래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미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이 싸움은 심판을 집행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승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려워 떨며 종이 되어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까지도 다윗의 승리에 오직 은혜로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즉 당시의 교회가 시험을 받은 겁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결과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옛 교회의 실패였어요.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는 결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였죠.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왜?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냥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 미약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더 가져야 이길 수 있고 더 누려야 더 얻어야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미 나는 졌다.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졌느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전쟁만을 하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패했고요. 골리앗과 블레셋의 종이 되었고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대표인 다윗만이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여 골리앗과 블레셋을 심판받을 사단의 백성들로 바라보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며 결국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구원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40일간의 시험, 그리고 큰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떨며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사건이 이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대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열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 하나님 싸움에 참여하여 가나안 땅을 멸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야 했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열두 대표들의 보고가 어땠죠?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3절까지에 나오는데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40일간 가나안 땅에 탐지하고 온 10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백성들은 네피림 같아서 너무나 크고 강하여 우리가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의 보고로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구원해냈느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왜? 바로왕 섬기러 가자. 세상 싸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적 가나안의 종이 된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두 명의 대표, 누구랑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의 대표만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단의 백성들로 여기고 능히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누리자고 했는데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40일간의 시험에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그 2세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하세요.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만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세요. 이게 복음의 원리죠. 백성들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표가 승리하여 그 대표의 승리에 은혜로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대적을 몰아내시고 다시 하나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를 통해.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보게 될까요? 앞으로 오실 사건.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세상 정욕을 따라 두려워하며 시험에 빠지고 영원토록 죄와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했던 자들인데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서로 가면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사단과 먼저 싸우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전쟁을, 마지막 골리앗과의 전쟁을 싸우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 광야에서. 사단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죠? 이 세상 축복으로, 이 세상의 상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이 세상 싸움 싸우게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돌로 떡을 만들라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 이생의 자랑을 하라고 유혹했고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안목의 적용으로, 정욕으로 유혹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제안한 세상의 세 가지 상들과 닮아있지 않나요? 이 세상으로 유혹하고 이 세상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세상 싸움을 하도록 예수님을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상과 사단의 종이 되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싸우시며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죠.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결국 그 누구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대표가 되어 싸워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로 나아가 대적 사단과 최후 전쟁을 치르세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시고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과 이 세상의 종되었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 오실 예수님의 싸움과 승리에 미리 참여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나아가 먼저 사울이 사단처럼 제안한 모든 세상 유혹과 싸운 후 마침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싸움처럼 다윗의 싸움에도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싸움처럼 다윗도 누구도 그 다윗이 대표가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는 홀로 외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사울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세상 싸움만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울이 내건 상에 대해서 계속 서로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세상 싸움을 하려고 하면 세상 정욕과 두려움이 항상 함께 찾아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세상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다면 세상 정욕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둘이 항상 같이 온다는 거예요. 무언가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이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께 둔 믿음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 세상 싸움만 하려고 하면 그 즉시 세상의 종이 되고요. 세상 정욕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와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처럼. 그리고 그때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더 커지는 탐심, 원망과 불평, 시기와 미움과 질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다윗의 형들의 모습에서 이것이 나타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려고 하자 자기들의 대표가 되어주려고 하자 세상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며 화를 내고 다윗을 크게 꾸짖어요. 28절에 보세요.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꾸짖었고요.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버리고 왔다고 꾸짖었고요.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다고 꾸짖었고요. 다윗을 정죄했습니다.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형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백성들과 말하며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내가 가서 물리치겠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의 백성을 멸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겠다고 한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형들까지 온통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전쟁을 하려는 자를 꾸짖고 자기들처럼 세상 전쟁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화를 내고 그가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항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해요. 다윗이 형들의 핍박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싸움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우리 대표와 챔피언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 나아가실 때 온통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서 세상 싸움만 하려 했던 세상 죄인들의 핍박을 받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아 좀 나가서 세상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하라고 예수님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았나요? 아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베드로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하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에 막아서지 않았나요? 예수님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싸움을 싸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분노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을 얻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꾸짖었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 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대표와 챔피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가져다 줄 세상 싸움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들이 원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 속에 홀로 십자가로 가셨어요. 누구도 그 싸움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패하고 망하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세상 영광을 얻는 현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자기들의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고 화를 냈고 정죄했고 미워했고 탐심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기 위해 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단의 권세와 죄와 사망과 이 세상에 종된 삶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 영광에 이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형제 여러분, 성도는 그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 승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시련 속에서 망하고 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어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죄도 사망도 심판도 사단의 권세와 이 세상까지도 다 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기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그 어느 곳에도 종이 되어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어요. 세상 재물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 정욕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탐심의 종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이루신 복된 현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기신 싸움에 참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도 자꾸 세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상인 예수님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고요. 또 얻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오직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고 예배하는 예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예수님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잘한다고 칭찬해 줄까요? 그 칭찬을 우리가 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애매히 고난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거고요. 어리석다고 할 거고요. 악하다고 할 거고요. 꾸짖고 비난하고 화를 내고 핍박하며 우리의 가는 길을 자꾸 막아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으로 가는 길이 자꾸 막아서는 것들이 나와요. 자꾸 막아설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세상 싸움 하자고 유혹할 거예요. 우리처럼 싸우자. 세상 얻는 전쟁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세상 얻는 싸움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게 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길 겁니다.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자고 할 거예요. 남들 다 가는 길. 왜 너는 그 길로 안 가고자?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 정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탐심과 원망과 미움과 정죄와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는 거고요. 그 싸움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싸움, 예수님의 싸움을 내 싸움이라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싸움 싸우겠다고 하면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인생도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마지막 죽음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여러 시험들과 계속되는 영적 싸움을 거쳐가게 하셨어요. 물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싸움만 싸우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 싸움을 싸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십자가가 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천국에 속한 백성들로 바라보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의 승리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긴 자들로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까지 함께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끝까지 예수님의 싸움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모든 세상 종된 삶에서 이겨나가고 결국 영광의 천국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날까지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과 싸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예수님만을 붙드는 삶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로서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